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 신약성경 77면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가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이 있죠. 한 번에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베드로 광장과 또 대성당 그리고 궁전 이런 웅장한 건물들, 또 책에서만 보던 미켈란젤로의 역작인 천지창조도 그곳에 있습니다. 바티칸 시티라고 하죠. 동네 성당만 보고 있다가 이 바티칸 시티에 가서 베드로 대성당과 주변의 웅장한 건물들을 보면은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사치 다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웅장하고 거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면은 동네에 있던 건물들을 보다가 바티칸 시티에 가서 그곳에서 웅장한 건물들을 보면은 마치 그곳에 하나님께서 꼭 계셔야만 될 것 같은 또 계실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딱 그와 같은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의 맨 변방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서 물고기 잡고 세금을 거두고 하던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들, 쉽게 말하면 촌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을 때에 아마 그 웅장함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그 성전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보통 건물이 아니었고 그 일대에서 이름이 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굉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을 주도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헤롯 대왕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에돔 혈통이었죠. 그도 이방인의 지역인 이둠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유대 민족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드세기로 그리고 민족의식이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죠. 그러니 그들 위해서 왕노릇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을 지어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도왔던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이었죠. 이 사두개인 그룹이 헤롯 왕을 도와서 이 모든 일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시작을 한 성전 건축이니까 이 헤롯 대왕도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무려 예수님 당시에 46년간이나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공사였죠. 한 건물을 46년 동안이나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규모와 그 크기 그리고 화려함, 웅장함은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축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건물의 위엄에 압도를 당하는 것이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쓴 글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얼마나 대단했었냐 하면 돌 하나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돌 하나가, 이 돌 하나의 길이가 12m, 그리고 너비가 6m, 높이가 6m.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돌 하나의 크기가 그 정도였다고 하면은 엄청난 것이죠. 보통 정성을 들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뜰은 대리석으로 다 깔았고, 그리고 문은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고 멋지고 화려한 건축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압도를 안 당한다면은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더욱이나 시골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고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을 했냐 하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감탄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스승님, 이 돌들 좀 보십시오. 그 돌이 얼마나 커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였으면 이 돌들 좀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어마어마한 돌이었죠. 이런 건물 우리가 그동안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똑같은 장면을 의사 누가는 조금 더 세밀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여기에도 돌이 나오죠. 그 정도로 돌이 굉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돌과 그 돌을 잘 다듬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돌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돌이 얼마나 웅장하고 이 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죠.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죠.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또 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그렇게 보면서 의안이 벙벙하고 그렇게 감탄에 맞이하고 있는 이 돌들을 보고 있느냐.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거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죠.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황금을 돌 사이에 숨겨놓았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로마 병사들이 돌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속에 숨겨놓은 그런 황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돌들의 아름다움과 건축의 웅장함에 대해서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감탄이 아니라 탄식을 하셨죠. 단순히 왜 이렇게 이 성전이 이렇게 되었을까,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심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 건물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건물은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어떻게 이렇게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보셨기에, 어떤 불합리한 일들을 보셨기에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던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짐승들을 다 내어 보내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서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에 점잖게 말씀을 증거하시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나셔서 지금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다 가지고 나가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우리나라 말로 좋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죠. 화가 나셨을 때에 어떤 말씀과 어떤 분위기로 말씀을 하셨는지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과격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굉장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고유 기능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성전 자체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지금 우리의 이 몸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 앞에 걸어다니는 기도하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기도로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셨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전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전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죠.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기도 내용 속에는, 형식 속에는 대화도 있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도 있고 찬송도 있고 감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다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해주실 때는 이와 같은 것으로 가득 채우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도대체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대하셨던 것은 단 하나도 보지 못하고 아주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 아름다운 돌이 건축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셨던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 보셨던 것은 마가복음 12장 40절에 힌트가 있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언급을 하실 정도로 심각했던 것이 바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상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겉으로 보면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긴 옷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천천히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드러내어놓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면은 그들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은 드러내어놓고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당시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 속에는 그 헌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먹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이들에게, 과부에게 돌아가야 할 몫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전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장치를 취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과부에게 돌아가야 할 그 헌금이 아주 조금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권력자들이 다 탈취해 간 것이죠.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불룩하게 했지 이 과부,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칭찬하셨던 이 과부의 호주머니에는 랩돈, 단돈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두 개가 이 과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는 다른 부자부들보다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이 과부에게 돌아가야 할 그 헌금이 다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먼저 많은 부자들이, 여러 부자들은 많이 헌금을 했죠. 바로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과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할 그 헌금들이 권력자들의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 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고 타락한 모습을 이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배를 굶고 있는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그 성전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기껏 사랑이 있다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내 편끼리만 사랑하는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돌아보아야 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먹이고 채워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바로 내리셨습니다. 이 성전은 필요 없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성전,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랑, 이러한 성전에 대한 답은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아무리 견고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안에서부터 썩어서 들어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위협해서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면서 파멸시키는 요소들이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나라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동안의 차별금지법은 6회에서 7회 정도 발의가 되었지만은 대한민국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또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반대 의견을 제출을 하면서 이를 다 막아냈습니다만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민 의원과 23명의 의원이 기독교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의를 한 법안이 있는데 바로 평등법입니다. 이 법은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지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겁니다. 명칭이 너무나도 좋은 명칭이죠. 차별금지, 차별을 금지하자라고 하는 법입니다. 또 내일 월요일 심의를 하게 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법안을 지금 이 악한 세력들이 다양한 방법을 또 다양한 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죠. 우리 건강가정기본법 33조에 보면은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해야 되고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있었지만은 빼버렸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혈연 그리고 입양으로 인해서 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정춘숙, 남인순 의원이 이 가족의 개념을 삭제를 하는 법안을 상정을 한 겁니다. 이 개정안을 상정을 했는데 내일 심의를 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나 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러한 법들은 전부 다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대적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칭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 알고 보면은 그 내용은 국민들이 도무지 동의를 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차별도 없애고 종교적인 차별도 없애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차별도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전에는 남성과 여성 딱 두 개만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 법은 남성과 여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3의 성인 젠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성이고 싶으면 남성이 되는 것이고 여성이고 싶으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탕에 들어가는 남자를 붙들면 나는 지금 여성이라고 말을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성이든지 결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죄악을 죄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죄라고 이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은 벌금과 더불어서 고소한 사람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집단 소송할 경우에는 그에게 배상을 해야 되고 시정 명령을 받고 불이행을 하면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자 하는 사탄의 이 마지막 시대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상들이 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이전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신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자꾸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배후를 보면은 공산주의 사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늘 빠짐없이 드리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슬람의 세력으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압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공산주의가 어떠한 것인지는 겪어본 분들도 계시고 겪은 분들의 입을 통해서 1세대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2세대들이 지금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도 알아야 합니다. 6월이 되면 우리는 특별히 전통적으로 국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6.25 사변이 일어난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는 것은 미래를 잊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6.25를 잊어버리면 다시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군에 가서 우리의 주적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워야 될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올라와야만 되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선배들이 공산주의를 맞아서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잘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가 이 교회에 가서 그 CD를 사왔습니다. 저도 잠시 빌렸습니다. 전남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에서 이 6.25 사변 동란 기간 중에 77명의 순교자가 그 교회에서 나왔죠.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총칼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수호했는지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처절하게 싸운 한국전쟁. 6.25 동란은 한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 중 하나였다.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한 것이어서 전태에 의한 사상자만도 사망 15만, 행방불명 20만, 부상자가 25만에 달했다. 특히 1939년 8월 영광군의 서쪽 해안에 세워진 염산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고 77명의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등거리서 뭐 가지만 없어. 그리고 없고 다 그러고 파고. 그럽지게. 아이고 말로 못해라. 참 못 죽은 게 살았지.
왜?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 그게 다 자고 다 죽은 게 그때는. 그 인공놈들 아주 지휘발이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이게 믿는 죄업죄만은 믿는 사람 얘기더라고 죽였지요.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우지 마라, 우지 마라고. 가서 죽었다 소리 듣니.
이로써 염산교회의 전체 교인 3분의 2가 희생되었고, 또한 염산교회의 2대 목사였던 원창권 목사와 그 가족 모두도 영광에서 순교함으로 염산교회는 제1대 허상장로, 제2대 원창권 목사, 제3대 김방호 목사 등 교역자 모두가 영광의 순교의 열차를 함께 타게 됩니다.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죽였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 소설과 같은 얘기니까 안 믿으려고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팔을 잘라진 팔들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내가 장례를 한 사람이니까.
1950년 10월 7일 염산교회는 공산군에 의해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건 킁킁은 안 했는데 얕은 해놓은 건 석양인데 그렇게 여기다 불을 질러버린 게 이 염산 안통이 하늘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아주 뭐 불 덩그는 것 같아요. 하늘도 이 교회가 타는데.
이때 목포 고등성경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기삼도는 교회 주위에서 공산군에 붙잡혀 불타는 교회 앞뜰에서 동무든 죽창과 몽둥이의 세례를 받고 숨지고 맙니다. 10월 8일 기삼도가 순교한 다음 날 교회에 대대적인 순환이 있을 줄 알면서도 피난을 가지 않았던 노병재 집사는 공산군에게 붙잡혔다. 이때는 인민재판이 필요 없었다. 닥치는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 공산당들은 노병재 집사를 염산교회당에서 바로 내려다보이는 바닷가 뚝방 옆 수문으로 끌고 갔다. 노병재 집사는 바다 물결이 출렁이는 속에서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찬송을 불렀다.
어떻게 하냐면 손을 딱 묶어가지고 그 사람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진 게 그 찬송을 내리러 가까이 그 찬송을 하고 이제 물에서 이제 흐르거든. 물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죽었어요.
곧바로 노병재 집사의 부인 장일영 집사도 수문 밑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66세 노병재 집사의 어머니 김식산 집사도 피도 눈물도 없는 공산군들에게 끌려 아무 저항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서 조금 전 순교한 아들과 자부의 뒤를 이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독단에서 그 노일 먼 저가 있어 독단에서 대주를 세게 묶었고 독단에서 물에 빠졌고요.
또 4살박이 노병재 집사의 막내 아들까지 포함해서 9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노병재 집사의 형제였던 노병인 집사 가족 일곱 식구와 노병규 집사 가족 여섯 식구 등 모두 22명의 한 집안 가족이 굴비처럼 엮어서 큰 돌에 매달린 채 수문통에 수장되고 말았는데, 10월 13일 평생을 염산교회에서 전도사로 심화하다가 은퇴하여 장로로 장립받은 허상 장로와 부인 이순심 집사도 이곳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도 굴하지 않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다 찬송하면서 수대반처럼 돌무더기에 쌓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공산당은 허상 장로와 그의 부인 이순심 집사의 목에 칼과 대창과 돌을 들어 찌르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허상 장로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게 교인들은 서양 문화를 받았고 미국론 문화를 받았다고 교인들 전부 다 주는 거예요.
부인도 허상 장로를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산군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늙은 두 부부는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9.28 수복이 된 지 거의 한 달쯤 되었을 10월 27일 김방호 목사님이 살고 있는 장병태 성도의 집에 공산군이 쳐들어왔다. 그리고는 김 목사의 가족 전원을 마당에 불러놓았다. 김방호 목사, 김하순 사모, 자녀들인 현, 정, 전, 완, 선우, 손녀, 연경 모두를 앞마당에 세워놓고 살기에 가득 찬 목소리로 장작을 휘두르면서 한 공산군은 김 목사의 자녀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민족의 반역자인 반동군자 미군 앞잡이 김방호 아버지 동무를 이 장작으로 때려 죽이면 너희들만은 살려준다는 야만스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할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때 삼남 현이는 공산군을 저주하기보다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말문을 열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의 영광을 주옵소서. 국군에 쫓긴 공산군들은 아버지를 죽일 수 없다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인 김 목사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때 김방호 목사는 그 아픔도 잊은 채 기쁨에 찬 얼굴로 찬송을 불렀다. 아버지 김방호 목사가 부르는 찬송을 마당에 둘러서 있는 자녀들도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공산군이 내려치는 장작으로 맞으면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김 목사는 자녀들에게 외쳤다. 너희들 절대로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김방호 목사는 마지막까지 얼굴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고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먼저 영광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산군들은 찬송을 부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네 살 난 손녀 연경이까지 장작으로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김방호 목사와 가족 8명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자.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 땅끝까지 가기를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목숨까지 자신 전부를 바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다. 더구나 해방된 땅에서 한 핏줄의 동포로부터 당해야 했던 순환은 이 민족이 일제에게 당하는 고통보다 더하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특히 공산주의와 6.25 전쟁을 잊어서도 안 되며 잊혀져가는 순교자들을 기념하면서 흐트러져가는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지금도 우리 속에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순교는 우리 모두 함께 부르는 이름이어야 하고 영광이며 노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영광스럽도록 믿음의 후예들이 되어 이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거는 천국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영상을 다 보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을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민족을 좀먹고 있는 그러한 폐해들 이와 같은 것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경제대국인 것 같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속에서부터 썩어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고 사랑이 풍성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는 법들과 더불어서 싸워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총과 칼이 바로 우리의 목을 향하게 될 겁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반대 의견도 개진하시고 국회의원도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으로부터도 보호를 해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지금 편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이 땅을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